양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3부작 시리즈로 세 번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라. 두 번째, 가족, 함께 성장하라. 세 번째, 사명, 제자를 늘려라. 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계속 서신 상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님을 통해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방법으로 저희들을 사랑하 저희들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저희들 안에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며 따를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앉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두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제자도를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라. 제자는 구경꾼이나 이용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지상 대명령에 속한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자를 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서 세례주고 가르치기입니다. 첫째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계적인 비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빈 목사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인 세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갈 때 동시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는 성령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함께 성장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에서는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보고 제자를 삼는 교육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부터 시작해 볼 텐데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지상 명령의 주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의 초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고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의 제자들을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게 합니다. 저희들 교회 웹사이트에 이 사역 철학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당이나 리소스에서 이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세례를 받아 교회 가족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함께 제자를 늘리라는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 한 100명 정도 우리 윌링던 교인들이 아울리치 데이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버나비나 뉴웨스트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잔디밭의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고 집을 페인트 칠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과 행실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부는 제가 조용히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에게 세척기를 주면서 시더 임신관리센터와 연결된 그룹홈의 댁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시더 임신센터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센터는 따뜻한 지원, 교육, 그리고 임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댁을 청소하는 동안 저는 프로그램 디렉터인 카트리나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대 임신 시절 그 임신 센터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임신 위기가 있었고 학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에서 벗어나야 했고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는 또 다른 사역인 윙스 펠로우십을 통해 구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듣고 그녀의 삶을 맡겼습니다. 새롭게 찾은 구원자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두 자녀에게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트리나는 현재 시더 임신 관리 센터의 디렉터이며 희망을 찾는 취약한 여성들을 제자로 삼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과거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부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제자였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은 너의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명령의 세 번째 지표인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도 아니고 지식을 위한 지식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삶의 방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방식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링던 신앙 고백이 성경적 교리에서 시작해서 선교와 윤리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와서 주님께서 하신 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들은 모두 받아야 됩니다. 모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윌링던에도 매주 매일 매달 제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스커버리 리더들, ILM 리더들, 키즈 미니스트리 더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저희들 윌링던의 바이블 스쿨의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다 하고 싶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르쳐줘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교육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는 몇 가지 원칙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맞는 것만 골라내거나 어려운 부분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대체되거나 거짓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대로 세대를 이어져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성경이 사실은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통틀은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마태복음은 제자 양성 지침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예수님의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4장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며 그분을 개인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국 시민, 두 번째 왕국 선교, 세 번째 왕국 비유, 네 번째 왕국 공동체, 다섯 번째 왕국의 충돌입니다. 각 부분은 한 가르침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제자도를 위한 교육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왕국 시민 부분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정결하게 행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인 튼튼한 기초 위에 삶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인 왕국 선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반대자들에게 대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왕국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즉시 거부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받으나 영접한 후 바로 떠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땅과 같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추인 보물처럼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 나라를 쫓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에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을 갖고 크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철저한 용서를 실천하며 교회와 가족 관계에서 회복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국의 충돌에서는 감람산 담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회상하며 재림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깨어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큰 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저항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캐나다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관점을 좀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500년 전에 제 세례파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500년 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몇몇 젊은 대학생들이 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저는 우크라이나 자포로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침례교 목사님께 제가 전에 이미 들었던 이야기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 군대에 복무하도록 소집되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 군인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목적은 병들고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약 성경과 복음 자료들을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 1918년 우크라이나 메노나이트 형제의 소속이자 엔지니어였던 제이콥 다이크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간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막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독일과 유대인,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동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 그리고 새신자 상담하는 방법, 성경하는 공부를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오전에 트레이닝을 하고 오후와 저녁 때는 전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다 집으로 갔으니 그들을 따라 집으로 가서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3일간의 캠페인을 벌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안정적인 시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 1919년 제이콥 다이크는 자포로제 근처에서 무정부주의 혁명가 네스토르 바흐노와 그의 반란군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소수민족들은 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제이콥 다이크와 자원봉사자들의 죽음으로 선교활동이 끝났을까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연합신학교의 교수였던 아돌프 라이머는 이 소식을 접하고 자원봉사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자원봉사자들을 다시 다로 모아서 그 선교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트레이닝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주는 그 트레이닝을 시켜주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는 50만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전쟁과 볼셰비키 혁명 후에는 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년간 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제이콥 다이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원심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믿는 교회의 중심에서 믿지 않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볼셰비키 혁명 당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왜 불가능할까? 우리는 너무 연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과 명령을 수행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지금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에게 뭐라고 할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응답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반대가 심한 환경에서도 제자를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힘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교육, 예수님의 명령으로 교육하는 것, 예수님의 임재를 능력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명령으로 마치셨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확신하며 마무리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에 대한 약속으로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집중하라, 잘 들어라. 보라, 내가 오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나 내일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어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은 매일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그 나는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완벽한 희생을 치르신 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목자이시며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 되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역사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매일 어디서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과 매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를 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용기, 지혜, 분별력, 위로, 사랑 그리고 힘에 의지해서 제자를 삼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임재에 의지하고 우리 그분의 인내심이, 오래 참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계십니다. 교실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학생이 주님의 창조 이야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넷은 최근 중동에서 돌아온 단기 선교팀입니다. 아론과 언니는 사역 지도자들이 지내는 안전가옥 건축에 집중했습니다. 키아나와 저는 22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로 인한 박해와 투옥이 흔한 나라 출신 리더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삼는 제자로 사용하신 방법을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행에서 제가 얻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해받던 형제자매들이 보여준 기쁨과 사랑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신앙을 더욱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치유를 간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체증을 뚫고 1시간 30분씩 운전해서 매일 밤 모임에 가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언니와 7일 동안 긴밀하게 함께 일한 것은 정말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즉석 3당 시간에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열린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쁨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앞으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위험 앞에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신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 발을 씻어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제 믿음도 그들처럼 강건하길 바라지만 저는 사실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들의 발치에 앉아서 그들에게 배워야 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리더십, 회복 탄력성, 중보에 대해 가르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 리더에게 세례를 주고 목회적인 관리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찾는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순간은 존 목사님이 인도하신 세션에서였습니다. 목사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고 그 순간 성령께서 현재 핍박받고 있는 한 형제님을 감동시켜 캐나다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은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교회는 열려 있고 성경은 책장에 놓여 있고 설교는 녹화되어 온라인으로 공유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위험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편안함 속, 무관심 속, 편안함이라는 부드러운 베개에 쌓인 영적인 잠 속에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고 있는 위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깨어납시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생활 방식이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읍시다. 믿음은 전쟁입니다. 믿음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은사와 존재를 통해 이 소중한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핍박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자기들 자신들 그 이상을 생각하게 해주고 우리를 우리까지 기도하도록 해주는 힘을 주는 걸까요? 저에게 편지를 쓴 그 핍박받는 형제는 키에네가 읽었던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믿음 때문에 여러 번 투옥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든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저희들에게 썼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교회를 기도의 요새로 만듭시다. 가정을 예배의 제단으로 삼읍시다.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생생한 이야기를 가르칩시다. 타협과 수동적인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고 싸우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나 이용만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더 많이 양성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26장에서 28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딱 끝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부활절 주일에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셔서 현재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고 말할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계시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역사나 변증론이라는 상자 안에 미라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2000년 전처럼 우리의 삶과 세상에 강력한 불길을 지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이교 제국은 깨어나 주목하고 눈을 비비고 경이로움을 느끼며 두 번째로 회심했을 것입니다. 부활절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가족,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을 돌리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지속적인 임재가 여러분의 증거에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제자 훈련의 여정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어떻게 격려해 줍니까?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께서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묵상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팀이 함께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